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셋째 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네 구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의 7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많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하늘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장차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막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쉼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시고 마귀들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때 제자들 곁에 있던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금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또 그런 믿음이고,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그런 약속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 모든 사람이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하늘로 올라가시거나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시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의 행적에 많은 의문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하는 일이 더 비정상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이 사실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그 믿음이 희박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는 저와 성도님들이 입고 있는 그 몸, 육체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오실 때도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떠나지만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이분은 성령님이시죠. 이분께서 성령님을 통해 너희들이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물로 받는 그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된다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큰 세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흔히 일컬어서 은혜 시대, 또 성령 시대, 또 교회 시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시대를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바꾸실 때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바꾸실 때 강력한 심판으로 그 시대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셔서 한 시대를 다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많은 시대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대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독특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라는 이 유일한 시대가 바로 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시대에서도 들어보거나 경험할 수 없었던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용서, 또 영원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자 자랑이자 은혜이자 그런 큰 긍휼의 한 가지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벌을 받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를 어디 출석했든 어떠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헌금을 어떻게 했고 많은 신앙의 경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의 죄가 용서가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세대를 바꾸셨다고 했는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율법 시대에서 또 은혜 시대로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 시대로 세상을 바꾸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생명과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여러 지역교회들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서신에는 그 교회들에게 직접 쓴 서신들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교회에게 쓴 사도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1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도들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제 굉장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이 마지막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들의 믿음의 명성과 그 사랑의 수고 이런 너희들의 그런 주님을 향한 열심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까지 모두 소문이 나고 명성이 자자해서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망도 더 이상의 어떠한 격려와 칭찬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 두 번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또 얼마 어떤 점이 있었는가. 제가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아 죄송합니다. 4장 9절입니다. 먼저 4장 9절.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에 있어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최상의 그런 수준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살던 성도들은 종말론에 대한 성경 지식도 상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중에 먼저 믿음 안에서 누군가 죽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너희 자신들, 이 성도들이 또 뒤따라서 부활한다는 사실까지도 그들은 배웠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홀연히 성도들을 부르러 비밀리에 오신다는 그러한 지식마저도 그들은 이 휴거에 대한 지식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거의 책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거의 가득 차 있고 책망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에 있어서 그 성숙한 성도들의 면모를 한번 보고 싶다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보면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성숙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었는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가에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에 있어서도 그들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믿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칭찬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명성과 사랑의 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그 믿음의 결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대해서도 모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금 읽은 우리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5절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칭찬은 계속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갑자기 칭찬하다가 우리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화제를 넘겼습니다. 제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최고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 있습니다. 1장 5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성도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형제 사랑의 모습을 증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시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찬사이고 정말 영예로운 그런 격려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성도들이 칭찬받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기를 5절 중반에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살 때에는 언제나 고난이 함께 병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불같은 시련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고 또 하나는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이 극과 극의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불같은 시련 그리고 잠시 받는 고난,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고난을 충실히 겪어낸 우리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두 가지 표현을 함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장차 고난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무엇을 주실지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로운 일인지.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갚으실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갚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갚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갚아도 하나님께 갚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갚으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죄들로 가득한 세상에 자신이 비록 창조했지만 타락하고 주님을 떠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몸소 오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벗어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떠나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빵을 사 먹거나 음식을 사 먹을 때 뒤를 살펴보면서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똑같겠지만 빵을 살 때도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빵을 두고 새로 나온 빵을 다 짚으시죠. 심지어 우리의 몸에 좋다는 약을 살 때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날짜를 지나면 우리는 그걸 절대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그 유효기간은 완벽히 끝을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공포스럽고 피하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의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과 재회하는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지 않고 영원한 파멸 가운데 있는 오늘 말씀에서 9절에 나오는데 영원한 파멸 가운데 그들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그 자들의 운명과 장차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겠다고 하셨을 때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면서 처음 안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식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그것을 지나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런 수고를 침묵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에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고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발끈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좌절하거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입장이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은 편히 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을 경험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거의 우리가 3분의 1이나 하루에 한 4분의 1 정도 자는 그 잠시간에 우리는 우리 직간접적으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잠깐이지만 안식을 누립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되지도 않는 그 일들을 붙잡고 있다가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오르고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잠을 자면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안식들이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안식은 수고와 그런 힘든 것들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짜 안식은 영원한 기쁨과 보상이 짙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의 정의는 수고에서 벗어나 기쁨과 만족 가운데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그런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약을 먹고 몸이 회복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잠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러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여기서 주는 안식은 정말 잠시 있는 임시의 안식들입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쓰인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미 안식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에 대해서 불같은 시련이라는 말도 했고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그런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그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유의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그 짐에 동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장난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짐에 대해서 그 무게가 어떠하고 그 수고가 어떠할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수고가 모두 끝나고 성도들이 주 앞에 있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안식을 주 앞에서 누리게 되는가? 저는 네 가지로 성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잠이라든지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들은 육신의 제한에서 영원토록 풀려나게 됩니다. 육신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육신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요. 육신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육신은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문턱을 뛰어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제를 스킵하고 그 문제를 동면하지 않고 어떤 안식을 맞이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차 모든 성도들은 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순간을 넘어서서 이 육신의 모든 장막에서 우리는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두 번째, 우리가 안식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집의 주거 형태는 혹시 뭔지 아세요? 아파트가 있고 콘도가 있고 일반 타운홈이 있겠지만은 맨션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이 주거 형태를 잘 알게 되는데 이 주거 형태의 끝판왕은 맨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맨션들을 준비하고 이 맨션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주거 형태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자의 집에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안식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안식 가운데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억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눈물을 모두 제거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또 눈물 짓는 일들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안식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안식하는가?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안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냈던, 우리가 잠시 겪었던 안식과 우리가 맛보았던 임시적인 안식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다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하늘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은 불과 몇십 킬로미터가 되지 못합니다. 많이 봤을 때야 날아가는 비행기 정도, 좀 흐리면 그 비행기조차도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하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을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성층권만 올라가도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추운 온도가 있는데 성층권을 지나서 검은 우주를 지나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더 먼 우주의 끝을 가로질러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있게 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장차 있게 될 곳에 우리를 비추는 것은 태양이나 달빛이나 별빛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빛을 하늘에서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그 빛을 맞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우리의 수고와 또 아픔과 또 눈물과 또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안식을 주신다. 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온 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장차 우리를 주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또 아픔을 대신하여 보상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주님께 큰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앞서가 우리를 더 힘차게 이끌고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이끌게 되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또 병약하여 병원에 계신 분들과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또 회복하고 또 함께 연합하여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모든 말씀을 받았나요? 함께 만져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영원히 취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때 이것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장차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